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 펼칠 수도 없을 만큼 신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생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건져주시고 수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거기서 건져 올려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새벽기도회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어려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 사회의 여러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청년 등 상처나지 않은 곳이 없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지게 해주시고 반칙하지 않는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서도 연약한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수고의 빵을 먹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입과 접종이 순조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22절, 구약 40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의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않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압도다 하시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유다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잠시 살다 올 목적으로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은 염의 동쪽에 붙은 나라로서 북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땅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면 염의 건너 대각선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제 상세히 살폈습니다. 단기를 예상하고 떠났던 이민은 장기가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의 삶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여인 셋만 남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걷다가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가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고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형편없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유럽으로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또 거기서 어학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학교 입학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또 입학은 했는데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대신 사업을 하거나, 물론 사업이 적성에 맞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광 가이드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을 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단순한 귀국,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만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는 사고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향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했던 삶에서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억지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그가 배가 조금 고플 때는 주염 열매를 찾았지만 그가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염 열매로 배가 부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주염 열매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것들이 곳간에 가득할지라도 만약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의 공허함은 메꿀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즉 풍년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어 주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롭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과 오르바는 그들의 죽은 남편에게는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며느리가 떠나고 나면 나오미는 문자 그대로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혈혈단신의 과부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족이 없는 나이가 든 여인의 삶은 남루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며느리를 위해서 어머니의 집, 즉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중심으로 두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인생 방향은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보다 모압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재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지만 여자가 재혼하다를 팔자 고치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재혼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두 며느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눈길이 가는 단어는 돌아가다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모압 출신임에도 베들레헴으로 간다, 고우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처럼 돌아간다, 리턴이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생사 고락을 함께 하겠노라고 강하게 결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른 결단 자체가 바른 믿음인 것은 아니지만 바른 결단은 바른 믿음으로 가는 연결 고리와도 같습니다. 그 결단이 반듯하면 반듯할수록 또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바른 믿음,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풍습은 고대 중동에서 주로 행해지곤 했는데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되어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계대 결혼 풍습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었고 만약 남은 형제가 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풍습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하나의 율법으로 정착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형제 7명이 다 자기 형수와 결혼한다면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이 풍습은 죽은 형제의 가계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긍휼과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은 형이 죽은 후에 형수와 결혼한다고 하여 형사취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형수와 결혼한다고 하여 수혼법, 숫자가 형수 숫자입니다. 수혼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재차 권한 이유를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계대 결혼도 불가능하다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지금 임신 중도 아니고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설령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 권면은 자기의 필요, 자신의 편함보다는 며느리의 장래를 위한다는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반은 입을 맞추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맞춤 즉 굿바이 키스는 시어머니와 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친정 가족들과 어순도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결혼관계에서 주로 하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이 연합하여가 붙쫓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에서 붙드시다가 붙쫓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래전 광고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3000년 아니 영원을 좌우했습니다. 나오미는 남아있던 룻에게 돌아가기를 다시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돌아간 것이 단지 고향이 아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라고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지 삶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고 절대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는 단지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실 건지 아닌지의 효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녀가 이전에 섬기던 신, 모압의 신의 대표적인 신은 크모스이고 또 바알부울입니다.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모압 사람들은 크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룻은 결혼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또 남편 말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력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늙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이나 또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말한 것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삶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곧 중독입니다. 삶에서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삶, 바른 선택은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삶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진동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바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이방 여인이 드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백까지 듣고서 더 이상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금방 알아본 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이전에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 앞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희락, 즉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 앞에는 작은 숫자로 2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한때는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괴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회개문과도 같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문과 같습니다. 자신이 풍족한 상태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풍족한 사람을 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인생길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 연결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른 결과를 얻게 되어 인격과 믿음에 유익함을 줍니다. 이처럼 나오미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고 이듬해 봄에 추수합니다. 그 추수는 보통 4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서 그 처음 추수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중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풍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풍년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든 것 같고 거둬들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 추수의 은총, 초실절의 은총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초실절,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10년 이민 생활에 남편도 두 아들도 떠나고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용기를 나오미는 가졌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바로나니 우리의 일상의 선택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선택,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오르바가 아니라 룻과 같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떠날 때는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황량하기 그지없었지만 돌아왔을 때에는 추수할 것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베들레헴, 생명의 빵을 맛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고난을 지나 눈부신 부활을 향해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